오늘 10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9절까지 기도를 마쳤더니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원래 그 원문으로 보면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 기뻤다. 굉장히 기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성경에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듣기 좋은 기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기쁜 그런 기도였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11절에는 네가 뭐 자기를 위해서 부라든지 뭐 귀라든지 수라든지 뭐 왕의 권세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런 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백성의 고충을 듣고 그걸 어떻게 재판을 잘할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런 응답을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대로 청명한 마음을 주는데 그 청명이요. 청명이 얼마나 청명하냐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전에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 너 다음에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뭐 세상에 수많은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지혜만큼 그런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 그럴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야,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준다. 부귀와 영광.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도 내가 또 준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큰 거냐면요.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른 왕들도 너처럼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럴 정도로 부귀 영화를 주셨고 13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도 길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들어보실 때 마음이 너무 기쁘셨대요. 너무 기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기도한 그 청명, 지혜 그거는 내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도 주고 그 다음에 부귀와 영광도 주고 그 다음에 내 나를 길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마음에 딱 들었으면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냥 퍼주는, 더 많이 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 기도 여러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아주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솔로몬의 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기도 방식, 또는 기도 원리 네 가지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게 제일 독특한 기도 방식인데요. 아마 이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 좀 생소한 이야기죠? 기도, 그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기도.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자, 4절 말씀부터 예, 우리가 읽었는데요. 4절하고 5절하고 요 인과관계를 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4절은 솔로몬이 뭔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다. 요 둘, 솔로몬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 사이에 우리말 성경은 4절 맨 끝에 드렸더니 라는 접속사 하나를 넣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개의 행동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맥으로 봤을 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걸 드러낸 거죠. 접속사 하나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원래는 없는 말이지만 분명히 문맥으로 봤을 때 의미는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 둘 관계가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요 두 개의 행동을 연결시키면 이런 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뭘 했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궁금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어디 기도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요 두 행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청소를 막 하고 부엌에 가서 엄마 뒤에 가서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응?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러면서 아빠 막 구두를 닦는다든지.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그 하거나 말거나 왜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부모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 녀석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구나. 뭘 원하는데 뭐야 뭐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때로는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는 먼저 행동으로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 뭐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막 얼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보고 싶은데도 못겠네요. 생각이 다른 걸 보다가도 생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제가 기쁘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따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재물, 제사 드릴 때 재물 말고 그 다음에 예물, 헌금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기뻐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한다든지 바르게 산다든지 공의롭게 산다든지 정의를 따라 진실되게 산다든지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찬양하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죠, 예배.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게 뭘까요? 일천번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천번 드렸다.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 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래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고 그 다음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드렸을까?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은 안 드렸겠죠.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3년 가까이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왕이 그 제사만 3년씩이나 드리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해도 뭐 1년 가까이 돼요. 시간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하루에 20번? 한 50일? 50번? 아니, 50번이 20일이죠, 50번. 20번 하면 더 많죠? 어쨌든, 50번 하면 20일, 그 다음에 하루에 100번 드렸다, 100번. 재단을 여러 개, 기부원 산당이 컸다고 그랬으니까, 재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또 드리고 막, 야, 그 절차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겠어요. 그걸 솔로몬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왕이 직접 참여하는 제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바로 앞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제사 드릴 때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서 어떤 행동했다 그런 게 아니고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게 좀 잘못이긴 합니다만 앞에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하나님 기쁘시게 내 천번 제사 드려야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법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더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한 20세쯤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20세는 됐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세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한 30대라 치더라도 말입니다. 이 나이 때 왕이 되면, 이 나이 때 왕이 되면, 왕이 딱 왕좌에 올라서 왕관 쓰고 앉아있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왕의 한마디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왕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몸이 뒤로 젖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하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막 백성들 앞에서 뭐 절도 하고 뭐 이런데, 아니 되고 나면 그냥 아니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더라고. 어떻든 근데 이 사람이요, 왕이 되자마자 오늘 똑같은 본문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 보면 혼자 제사를 간 게 아니에요. 왕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역대하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니,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데려왔어요. 우리 식으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문무백관들 다 데리고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와,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들 다죠. 지도자들 다, 족장들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함께 끌고 그리고 기본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왕 혼자 드린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에 다 함께 참여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요, 어쩌다 천번의 제사를 드린 게, 천번도 이거 그냥 예사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다.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제사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모든 대신들, 자기 부하들,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 다 데리고 기본 산다고 하지. 이 정도 숫자면요, 다윗 왕궁의, 아니, 다윗 왕국의 그 규모로 봤을 때는 1,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갔을 거라고 봐요. 다윗의 왕국이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강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숫자가 얼마인지 잘, 뭐, 제가 단정 못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한번 묵상해보세요. 혼자서. 감히 여러분, 제가,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근데 이 짧은 두뇌로 이게 생각을 해본 게 그래요. 천수석 받아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야? 아니, 왕이 되자마자 그것도? 무슨 꿍꿍이 속이야? 저 궁금해 죽겠네. 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누가 더 주고 싶겠어요? 네? 누가 더 아쉽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논리지만 하나님이 더 궁금하고 더 아쉽다니까요. 견딜 수 없다니까요.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솔로몬은.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관계라는 건요, 이 관계라는 거는 말 몇 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 살아보다 보니까요. 부부가 그래요. 옛날에는 조금만 이상한 말 해도 막 신경이 팍 올라가서 무시하는가? 날 어떻게 보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웬만해 갖고는 놀리지도 않아요. 예. 웬만해서는. 이게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같이 하다 보면 이쪽에서 아 하면 저쪽에서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지를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이게 관계에서 얻어지는 특별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언어는 없지만 눈빛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궁금해하시고 더 주고 싶고 하나를 구하면 두 개, 세 개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관계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걸 성숙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하나님을 보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무언으로 기도하는 방식,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효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그걸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몸짓보다도 더 의미 있고 힘 있고 주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6절 좀 보세요. 솔로몬이 가로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 주제만 제가 7절 중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요 다 한 가지 주제예요. 무슨 주제인지 여러분 한번 눈치를 한번 재보십시오. 이게 무슨 주제일지요.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해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거기까지. 이게 한 가지 주제예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어요. 지난 날을. 아버지 때의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때의 일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이 큰 은혜에 포함된 내용 여러분 아시죠? 다시 왕이 된 거예요. 목동, 자기 집안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일 그 무시받고 없이 여기던 그 막내 아들, 막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집안에서도 무시당한 그 아들 목동,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단순히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때만큼 영토가 넓었던 때가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 집에 영토뿐만 아니고 영토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왕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갈 정도,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6절 하반절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 그 예비하신 게 뭐냐면요.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들. 솔로몬 자기를 주신 걸 말합니다. 자기를 다윗의 여러 왕들 가운데 왕으로, 왕의 아들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덕분. 지금 이 사람 아버지 때를 더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그런 상황을 더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지금 옛날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왕으로 아버지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내가 그때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그걸 지혜롭게 했고 내가 그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지금 이 말 속, 이런 그 고백 속에 감사하니 찬양이니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아한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또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옆에 천사들이 쭉 봐라 저 봐라 저 녀석 지 아버지 내가 은혜 줘서 왕이 그렇게 큰 왕이 된 줄 알잖아. 봐, 그치? 응? 지가 태어난 것도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해줬대. 봐봐, 왕이 된 건 내가 세워줬대잖아.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한 거지 그럼. 내가 또 뭐 주면 또 내가 준 줄 알 거 아니야.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비는 거잖아요. 빌면서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빌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도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대화를 좋아하십니다. 그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를 돌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부족을 말합니다. 나는 왕으로 세워주신 나 못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못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세 번째가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주제보다 이게 더 많아요.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 원문 성경의 단어까지 세봤어요. 단어가 몇 개 몇 개인가. 근데 하나님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가 더 많아요. 반이 넘어요. 두 가지 뒤에 두 가지보다 배나 더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앞에 이 부분은 아주 작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다음 다음 주 말고 그다음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순서가 있으면 좋고 그 순서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중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름과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기쁘니까 주고 싶단 말이죠. 이 기도의 기도 응답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용어를 이용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런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말, 언어 사용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그게 필요하고요. 이 기도가요, 여러분 이 기도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지난번에 아버지 때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 나 태어날 때 이렇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럼 내가 있지.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의 바탕,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셨고 어쩌다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 내가 잘해서 됐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 믿음, 요 확신. 요 믿음이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부터는 글쎄 해줄까?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해보면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앞으로는 그럼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똑같이 하실 거잖아요. 아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여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지금 이후로도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부터는 너 안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안 해주셨습니다. 왜 안 해주셨어요? 그때 좀 잘해주시지. 그럼 여기서 아 이제는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 믿음도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도 확신을 심는다는 겁니다. 기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하면 들어줄까? 들어주실까 말까? 에이 안 들어줄지도 몰라. 흔들리고 낙심을. 이런 생각 안 든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기로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죠. 아멘.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확신의 힘.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주는 특별한 유익입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셔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춤추시지만 나 자신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기도 원리, 솔로몬이 갖는 게 네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가 다, 요 두 가지가 속성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든 이 두 가지가 다 속성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라는 게 원칙적으로 나는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저쪽이잖아요. 위에 계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흡족해야 응답이라는 것이 신속하거나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마음이 찜찜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쉽겠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요. 상식선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동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쁘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찬송하면 막 쳐다봐요. 근데 저는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게 뭐야? 내가 있는 힘 다해서 아 내가 잘하진 못합니다. 잘하는 것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내 있는 힘 다해서 소리칩니다. 뭐 누가 뭐래도.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의자 그 성도들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돌아봐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전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삶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